자, 오늘 말씀은 이제 24장부터 27장은 소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적인 심판과 그리고 거기에서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반복과 같은데요. 이제 에브라임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그 교만에 대한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말씀과 북쪽에서도 그 남은 자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 22절까지의 좋은 말씀은 이제 남쪽 유다에 대한 말씀인데 그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농부의 예를 들어가지고 위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1장부터 이 12장까지는 남쪽 유다에 대한 경계와 심판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3장부터 23장은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한 주위의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또뭘 말씀하고 있느냐? 28장부터 이제 35장까지의 총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여기에서도 남은 자들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때그때마다 뭘 하느냐면은 메시아관을 심어주고 있어요. 오늘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딱 한 두 군데에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요. 뭘 말씀하느냐면 15절에 16절에도 말씀하고 17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걸 보는데 이 기초석 한도를 시온에 두겠다. 이것은 그 당시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한다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또 32장에서 가면은 한 왕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이제 3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메시아 왕국이 완성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36장부터 39장 히스기야에서 삽입장을 주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아주 깊습니다. 보면 1장부터 쭉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0장부터 66장, 27장에 대한 그 말씀은 신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종합적으로 잘 되어진 말씀이 이사야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장 1절에서부터 우리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를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에브라임에 나오면 북쪽 이스라엘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들이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고 술 취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방종한 것입니다. 교만과 방종,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예, 사마리아 성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북쪽에 쇠잔을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쇠잔을 가는 꽃은 떨어져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화가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화가 어떻게 임하느냐. 2절 보면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라. 완전하게 심판하겠다는 거이지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는 죽게 있는 힘이 있고 강하고 힘이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누구를 사용해서 아수르를 사용해서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 막대기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를 통해서 BC 722년경에 멸망시켜버리고 거기를 보면서 정신 차리지 않냐는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들었어가지고 때려쳐버린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교회 생활할 때 이제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아예 구원에 대한 말은 안 되죠. 교회 바깥에는. 그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남은 자로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종교인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이 다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경우가 됐을 때는 반드시 교만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에 속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얼마나 교만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봐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을 폐역한 자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이고 있는 것이라면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이 손으로 그의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리겠다.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땅에 밟힐 것이다. 반드시 교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방종,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살고 있는 잘못된 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예. 마귀들이라 할지라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절에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걸 보고 얼른 따먹으면 바로 끝나버리게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죠. 따먹어버리면 그게 더 이상은 열매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남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죠. 북쪽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이방이라 할지라도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그렇지요. 이 반드시 남은 자 렘넌트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예.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정말 신실한 주님의 말씀 앞에선 그런 남은 자로 세야만 된다는 거지. 거기에는 뭐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보면은 천국은 어떻습니까? 24장로가 한마디로 이 남은 자들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았던 구약에 신실하게 믿는 자들, 신약에 믿는 자들 총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24장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자기들의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줬기 때문에 그러지 우리가 잘한 것이 뭐 있겠으면 겸손하게 드리고 있는 건 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라. 아멘. 재판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판결하는 영이기 때문에 아주 현명하게 재판을 할 수가 있다. 재판관은 그것이 제일 힘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된다. 싸움하는 자에게는 뭐 있어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남은 자에게는 영화롭게 되시고 그리고 힘이 되시고 영이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갈 때 외로움이 많죠. 주님 적당히 바라보고 간 데는 외로움도 없습니다. 예. 주님 적당히 보고 간 데는 힘든 일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주님의 말씀 따라 가려고 하다 보면 참 힘들 때도 있고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시간 순간마다 힘을 주실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7절 이하에서 뭐 참 이거 자지자로 해석하기 어려운데 그리하여도 이들은 그러면은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된 것 같은데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연결된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하여도 그 말은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여도 정신 차려야 될 텐데 남쪽에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오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그랬죠. 똑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한다. 한마디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자들인데 술 취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레위기서 10장을 보게 되면 사실은 뭐예요?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느 면에서 보면 독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실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풀고 있습니다.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술 먹는 것을 전적으로 금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6장에서 뭐 레위인데 뭐입니까? 나실인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들은 포도씨도 먹지 못하고 포도 껍데기도 맛보지 못할 수 있도록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술 취했다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같으면 목사가 세상에 빠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번듯하게 강단에 와서는 메시지 전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들어가 살면서도 성도들 앞에서는 대단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대. 나도 그게 피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르게 하지 않을 때는 김경준 목사 니도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니 가진 거에 뭐 있냐 이거예요. 네. 어떨 때 보면 진짜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죠. 자기 자식을 아껴 그리고 남은 자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맛이 나고 목회자는 목회 맛이 난 거이지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용서 나 목사 안 합니다. 내 뭐 때문에 목사합니까? 내 성질대로 살다가 내 성격대로 살다가 하면 끝나보면 끝나보면 인생이란 뭐 때문에 이거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영원한 상급이고 영원한 복된 것이고 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이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 너희도 똑같고 선지자로 똑같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쳐줘야 될 텐데 이들 또 술 취해가지고 역걸음치며 비틀거리기 때문에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을 낼 실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100%가 다 뭐지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바르게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말씀 속에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냐고 이 말씀 한 절 읽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대고 성도를 깔깔깔 웃게 만들고 이것이 은혜라고 만들어야 되는 그 목사를 하나님 살려놓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붕이 돼서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교회로 판단하려나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아니다 그랬고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부족하지만 어찌하든지 이 말씀이 바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읽어봐도요 때로는요 야 진짜 이거 어렵다 참 이거 너무너무 어렵고 해석이 어렵다 할 때 그럼 그렇게 어려울 때는 해석 안 해야 됩니다. 그냥 가야 돼요. 다음에 깨달았을 때는 그걸 해석하지만 그러니까 8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뭐예요? 되게 보면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해서 그 자기의 자식들로 하여금 로마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은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주로 상에서 먹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낸 거예요. 그래 그때 이 아빠들이 이 메시지를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는 음식을 먹는 것은 이 음식을 우상 숭배한 음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모든 상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상을 말씀하거든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의 모든 재물은 더럽고 토한 것들이잖아요. 깨끗한 곳이 없도다. 상마다 깨끗한 곳이 없다. 그 말은 가정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없다. 라고 하는 건 말하자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데 말씀 받기를 싫어해버리고 말씀 읽기도 싫어해버리고 하다 그 말씀 또 안 돼 하고 산다면 그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여기에 깨어있어가지고 어찌하든지 한 말씀 한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틈틈이 새겨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만약 경우에 교사들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 사람의 숫자는 말하려는가 모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부터 10절은 보면은요 선지자를 조롱해버립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은 종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이러한 말씀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는 게 이것은 이사야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면은 심판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은 망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주니까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비웃고 있지요.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얼마나 비웃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렇게 비웃어버린 거예요. 네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도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여기서도 조금 가르치다가 저기서도 조금 가르치다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을 이런 말하고 어떻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하냐.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배우기 싫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뒤통수에 대고 조롱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요. 내가 현장에서 보지만 않을 뿐이 딱 딱 보고 있으면은 이 분위기를 느껴져 버립니다. 예, 알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메시지를 딱 전해보면 교회 분위기를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똑같구나. 아따, 저거 뭐 하는 이야기 또 하고, 뭐 목사님이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또 하고, 뭐 다 들었던 이야기고, 옛날에 목사님들한테 다 들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뭐 별것이나 같이 그러고 있다. 그런데 이사야는 어때요? 너무 심각한 상태에,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메시지를 토하고 있는데도 이들이 비웃어버리고 조롱하면서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렇게 조롱하고 선지자를 우습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니까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히스기야 왕 때에 산헤립이 이제 쳐들어오지요. 그래 랍사게를 통해가지고 몰랍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방언으로 계속 이야기하니까 또 뭐입냐? 이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도 이야기하거든요. 제발 당신들의 이야기로 말해라. 웃기지 마라 하면서 조롱해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예언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받지 않았다. 자,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안 되면 경계하고 또 경계하며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걸 우습게 여기면서 여기서 지금 저기서 뛰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조롱거리에 그 말씀으로 네가 반드시 넘어지게 만들고 걸리게 만들고 붙잡히게 만들겠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해버리겠다. 교회 다른 것 없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요. 딱딱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저세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목사인 저도요. 이런 말씀 한번 읽어가지고 뭐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뭐이 뭔 말 있고 또 있고 있고 또 있고 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거지. 목사가 무슨 별볼 신학교에서 여러분 무슨 성경 가르친 줄 압니까? 뭐 목사들이기 때문에 다 성경 아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신학교 나온 사람 다 물어보십시오. 처음 서두만 좀 가르치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엎드리지 아니하면은 신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귀한 성도님들 그 다음에 14절 이하에서도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남쪽 유다의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만 교만하고 오만한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도 마찬가지로 오만하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또 뭐라 하냐? 우리는 재앙이 들어오지 않는다. 에? 사망하고 언약하였고 수월하고 맹양하였으니까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15절을 보죠. 꼭 여기 부분은 뭐다 왔냐면 이 이단 지금 이단 그 뭐죠 신천지하고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비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으리라 합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십시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다.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타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 오실 메시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다. 너희들은 거짓으로 숨고 숨겨져서 허위아리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해요. 우박이 거짓의 피난지를 소탕해 버리고 물이 그 숨는 걸 넘기라. 완전히 재앙과 심판으로 임하게 하겠다. 지금 신천지 이미 뭐에 들어갔느냐? 국가에서 뭐예요? 예? 재무조사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국가에서 이걸 해 주셔야 되는데 어쩌려는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뭐예요? 모략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략,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놔두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18절에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뭘 합니까? 진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을 가지고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외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바로 받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또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근데 신앙생활에 말씀 떠난 신앙생활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농부가 하는 내용을 합니다. 농부가 맨날 밭만 갈거냐 평평하겠냐 거기다 뭐라 그러냐 씨를 뿌릴 거 아니냐 그리고 씨를 뿌린 다음에 걷어들일 때에도 다 다르게 타작을 한다 이거예요. 27절이면 소의 양은 도리끼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냐 다 그렇게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곡식은 부수지 않지 않냐 그 말이에요. 단지 타작에서 곡식을 알곡을 예? 거둬들이기 위한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늘 떨기만 하지 않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에 말곡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건 죽이기 위한 훈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알곡이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관대하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교회마다 다루는 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반듯하게 서게 만실려고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서게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